할렐루야. 넷째 날 새벽 누가복음 23장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거듭되는 신문의 결과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 확인을 했죠. 해서 빌라도에게 이송을 시켰습니다.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의 무죄를 불법의 과정 속에서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내죠. 오늘 그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제삼 제사 거듭 예수의 무죄를 본인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법한 구금을 통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형틀에 넘겨야 했을까요? 빌라도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목말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인생을 사는 방식이 권력, 그리고 여론, 그리고 민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사는 인생의 방식이었어요. 어느 쪽에 이익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대세가 어딘가, 대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무고히 죽어가는 과정을 뻔히 지켜보면서 또 마음 한복판에 쿵쾅거리고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짓누르고 결국 그는 역사에 기록되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작든 크든 책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매우 그 책임의 한계가 무한됩니다. 엄중하고 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능하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빌라도는 결국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양심을 짓누르고 대세를 쫓아서 민심의 소리를 쫓아서 그는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이제 조금 더 성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자, 여기 무리라는 말로 그냥 평범하게 묘사를 했지만 이 무리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의 유월절 때문에 지내기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길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고난의 여정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때 연도에 늘어선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길에다가 옷가지를 펴고 그렇게 열렬히 환대하고 환호할 수가 없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 무리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성난 폭도와 같이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어주라. 바라바를 내어주라. 완전히 돌변을 합니다. 민심이 그렇게 돌아선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적어도 구원해달라는 그 구원의 목적지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대했던 바가 결국 끝에 아무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면 로마의 권력을 부러뜨리고 이 예수는 무언가 우리에게 센세이셔널한 장면으로 반전을 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끝에 보니까 제자들마저도 그랬듯이 아주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체포가 되어서 온갖 모독과 조롱을 뒤집어 쓰고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여기에 민심은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저 마지막 그림은 우리가 조상적부터 기다려왔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실체와 사람들이 바라는 기독교의 큰 간극입니다. 요즘은 이런 간격이 없을까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 어떤 기독교일까요? 또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십자가의 도, 어떤 기독교일까요? 어쩌면 이 돌변한 백성들의 성난 아우성만큼이나 큰 간격이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 넓게 넓게 벌어진 간격 속에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지금 그 무리들이 어떻게 그 입에서 성난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관례상 이렇게 큰 명절이 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 하나를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면서 동시에 사면해주는 사면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면 제도는 법으로 제정된 것도 아니고 문서상 기록된 것도 없어요. 관례상 그렇게 절기면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수들을 한 명씩 그 유월절의 성격만큼이나 적합하게 어린 양을 잡아 대신 죽이고 놓아주는 그런 전통과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무슨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종교적인 행위였겠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들은 관례상 누군가를 하나 사면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사실은 야비하게 자기에게 던져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과 바라바를 놓고 백성들에게 공을 던집니다. 자, 너희가 선택해라. 그렇다고 그 책임이 면해질 수 있나요? 그건 굉장히 요즘 말로 꼼수죠. 그렇다고 자기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해서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빌라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어요. 그렇게 태기를 시키면 빌라도의 상식선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누구를 택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예수를 택하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바라바는 성경에 소개되기를 폭도, 살인자, 밀란을 일으키는 자, 요한복음에는 강도, 이런 표현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포악하고. 그래서 젤로땅 이론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젤로땅 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흉폭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꼼수 속에는 그래도 이 무고한 사람과 이 유명한 폭도와 양자택일을 하라면 죄 없는 이 예수를 선택하겠지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풀어줄 수도 있고, 빌라도는 계속 예수를 석방하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자기 책임도 면하고 자기가 놔주고 싶었던 무죄가 확인된 예수도 놔줄 수 있고, 이런 꼼수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 백성들의 선택은 누굴 택했습니까? 바라바입니다. 자, 빌라도의 꼼수가 빗나가면서 이제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럼 백성들은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바라바는 당시에 혁명가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렇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메시아여서는 안 돼요. 차라리 매우 확실하고 폭력적인 방법이긴 하나 로마 정권과 맞서서 우리를 이 어둠과 흑암의 역사로부터 구원해 줄 가장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인물은 누가 더 확실해 보입니까? 바라바가 더 확실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바라바는 사형이 예정된 죄수입니다. 바라바의 운명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요. 또한 이 바라바라는 인물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그 조합된 이름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바의 풀네임을 성경에서 확인해보고 깜짝 놀랄만한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16절을 찾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네. 거기 바라바냐? 라는 질문 앞에 1하고 숫자가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 풋노트에 보면 무슨 이름으로도 사본에 적혀 있습니까? 이 바라바 이름이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이름이 아니고 철수, 영희 이런 이름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흔한 이름으로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죠.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바라바라는 이 사람의 풀네임이 뭡니까? 바라바? 예수입니다. 여기 지금 두 명의 예수가 선택의 기로에 얹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바라바 예수. 굉장히 큰 아이러니죠. 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바라바는 이제 던져진 운명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생의 과제가 아니고 언제 죽을 것인가, 그 시간만 남겨놓고 있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이 바라바 예수는 노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1대1의 맞교환이에요. 이 그림이 갖는 상징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 인류적이고 온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 맞는데 더 중요한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십자가 외 예수의 죽음은 나와 1대1의 맞바꾼 사건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이렇게 깊숙이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맞바꾼 자리라고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속량함과 자유함이,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바라바가 갖는 상징이에요. 그럼 바라바는, 아니 바라바 예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전 인류적인 구속이 이루어진 현장이면서 동시에 나와 예수님이 맞바꾼 자리예요. 다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을 볼까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일을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다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구의 소리가 이겼습니까? 다수의 소리가 이겼어요.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대세가 이긴 겁니다. 이것이 진리 없는 세상의 생리예요. 이 세상은 항상 다수가 정의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과 건강한 공동체는 다수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다수가 존중받는 가치만큼이나 똑같이 소수의 소리도 존중받는 분위기가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서부터 보면 작은 소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습니까? 그 지혜라는 말은, 랩 쇼메아라는 말은 잘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명명되어지고 표상처럼 되어진 유명한 사건이 있죠. 장기 사이에 일어났던 한 갓난 아기의 죽음 때문에 그 판결로 솔로몬은 명성이 자자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을 잘 보세요. 왕으로서는 견주어 볼 때 매우 작은 일이에요. 장녀 사이에 자다가 일어난 한 갓난 아이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였는가 하면 한 갓난아이의 죽음을 소홀히 보지 않고 그저 천한 계급 중에 하나인 장기들의 시시비비를 작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까지 올라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오미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 앞까지 올려져서 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회는 그 시대 분위기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소통. 소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통이라는 말은 뭐예요? 잘 들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늘 역사는 항상 강자 편에서 기록이 됐고 다수 쪽에 늘 정의가 있었어요. 그게 역사의 승리입니다. 역사라는 게 참 맹랑해요. 역사의 평가를 여러분 너무 그렇게 크게 절대화하지 마세요.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역적이 영웅됐다가 영웅이 또 감옥 들어갔다가 부침이 심한 게 역사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대세, 마이너리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가. 그게 가장 교회의 중요한 굵은 기초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그 결과로 빌라도는 그 대세를 거스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예수를 가장 극악무도한 형틀 중에 하나인 십자가 형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다같이 시작.
요한은 율람과 서린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한다.
아멘. 누구의 뜻대로 됐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됐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의 죄를 함께 십자가에 지시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절정을 내일 만나게 되겠죠.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죽으셨던 십자가의 현장에 항상 시선과 걸음이 멈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깊은 고난 주간의 한켠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음의 현장은 나와 1대1로 맞바꾼 자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속의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대세나 작은 현상 앞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의 결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